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주일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작은 마을에 한 가정에 아내와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빠,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교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가는 걸 거부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저녁 예배가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은 예배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자 남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 아주 폭설, 아주 그냥 한 방울 막 내렸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라이 쪽으로 가보니까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요, 나가지 못하고 자꾸 창문을 이렇게 두들기는, 그래서 그걸 보고 궁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좀 해방시켜주고 싶어서 또 좀 이렇게 보니까 부상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쳐줘서 따뜻하게 몸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다가가니까, 여러분 새는 도망가죠. 나를 해치는지 알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어떡할까 새한테 대화를 합니다.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도와주려고 해. 그러는데 새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좌절감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고요. 내가 만약에 새가 된다면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 새에게 커뮤니케이트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는데 옆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멀리서 이렇게 들려온 것이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때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커뮤니케이트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위에서 또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2023년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탄의 의미 그리고 우리와 이렇게 커뮤니케이트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유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유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어디에요?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유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상상하면 구유 그러면 말구유를 생각해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구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구이라는 것은요, 이 목동들이 잠시 몸을 피해서 추위를 피해서 쉬기도 하는 그러한 정말 동물들과 지푸라기가 깔려 있고요. 거기에 동물들 오물도 있고 지저분한 그러한 곳에 그것을 구이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말구이건 그런 정말 아주 좀 이렇게 지저분한 곳이건 예수님은 구유에 여러분 누워 계십니다. 이게 굉장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그 천한 곳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이 되세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커요, 그죠? 여기서 태양까지 가는데, 지구의 태양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시죠? 예. 서치 엔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멀다는 사실이에요. 90밀리언 마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라는 것은 갤럭시를 갖다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90밀리언 마일을 가야지 지구에서 태양을 도착하는 거를 한 장의 종이로 이렇게 세워놓는다면 우주를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게요. 몇 장이 얼마를 가야지 이게 종이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Over 300 miles. 상상이 되세요? 솔직히 상상이 안 됩니다. 370마일인가를 가야지만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텔레스코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한계지 그거보다 더 먼, 다시 말해서 지구는요 여러분 먼지와 먼지 같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오물 냄새가 나는 아주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요. 그 구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모든 사람을 품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서민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기로 가장 비천한 곳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세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마일리지를 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어느 해 경제에 이르면 그때 하나님 날 받아주실 거야.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좋건 싫건 지켜야 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으로 가난하건 부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건 주님께서 우리를 품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유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요 두 건장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미국 경찰 보면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게 있잖아요, 그죠? 딱 들어오는데 왜 들어왔냐면 옆집에서 리포트가 들어왔는데 어느 강도가 숨어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지 모를 것 같다는 리포트가 들어와서 경찰이 참 고마운 일이죠.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근데 경찰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에요. 유니폼을 입고 탁탁 올라오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 아니라 고양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어린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밖을 늘 쳐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날 건장한 한 번도 못 보던 두 경찰이 유니폼을 입고 걸어 올라오니까 이 고양이가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여러분 고양이가 무슨 호랑이가 된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찰이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이 고양이 약점이 뭐냐면 초인종에는 너무 무서워하는 고양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숨어버렸어요. 오해한 거죠. 고양이가 오해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를 프로텍하기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여러분 고양이가 안 나왔어요. 못 찾겠는 거예요 고양이를요. 손님이 와도 금방 지나가면 나오거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어요.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데 얘가 아무리 뭐 집도 큰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옷장 깊은 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는데 숨어 계신 분 계세요? 왜 숨어 있을까요? 오해하면 숨어 계세요.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무서워한 분 계세요? 오늘 아이들이 막 퍼포먼스하는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에 비교해 봐도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왜 그런 마음이 느껴지냐면 우리 애들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기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찾아왔으면 여러분 무서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오늘 아이들이 암송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예.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도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9장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여러분 모셨어요? 여러분 아기를 모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성탄에 우리를 찾아온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형 메시지가 아니라 현재형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통치자세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건 모셔드리지 않건 여전히 그분은 통치자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셔드릴 때 그 통치가 우리의 삶이 유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은요 놀라운 조언자입니다. He's a wonderful counselor. 여러분 그분은요 최고의 카운슬러예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고 힘들어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그 아들을 모셔드린 사람에게 그분은 여러분 wonderful counselor로 조언자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He's almighty God.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이게 버거운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그죠? 수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맨날 부닥치는 게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가 그분을 아들로 모셔드릴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키가 뭡니까, 여러분? 아들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He's everlasting father. 여러분 그분은요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는 연약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영존하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달려가면 늘 양팔을 벌리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어깨에 여러분과 저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평화의 왕입니다. He's a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모셔드릴 때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가 찾아온 사람은요 이웃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유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왜 마리아일까 하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주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냐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죠, 통로로요, 그죠? 도구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착각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굉장한 모험을 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뭐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 당대는요 뭐 이게 임신을 했어? 그리고 남편이 지금 결혼할 사람의 또 아이가 아니야?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명예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명예범죄. 명예범죄 딱 걸리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얼마나 나 잘났어 이렇게 자랑하고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셔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이 빠졌네요. 앞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정말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여겨지는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것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이 보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질그릇을 참 좋아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최소한 저는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압니다. 근데 질그릇이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금이 많이 나 있어요. 여기도 깨져있고 저기도 깨져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질그릇에 금이 많이 나 있는데 물을 부으면요 물이 다 쏟아져 나갑니다. 근데 질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은요 빛이에요.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담고 있는 그 보물로 인하여 빛으로 인하여 깨진 그 사이로 틈 사이로 빛이 빡 흘러나가는 거예요. 누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했습니까?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니 어떻게 기뻐할?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약간 파라독스카라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독교인의 티칭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약할 때 강하게 나타날까요? 약할 때 주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기를 지날 때가 저는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티네이저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서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했을까요? 아주 점잖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 How will this be? 티네이저는요 You gotta be kidding! Say what? 그러면서 막 난리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10대 아이가 지금 뭘 한다고 지금 아니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요? 이제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비교를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죠? 그의 반응을 보시죠.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떠나갔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잖아요? 볼 수 있어요? 실망하세요.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그죠? 신앙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무기 두지 마십시오. 삶의 신앙생활의 주제가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내가 뭐 결정하고 내가 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여러분과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천사가 나는 이유 아시는 분? 천사가 나는 이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날개가 있어 난다. 뭐 천사가 뭐 이미지는 그렇지 뭐 날개 꼭 있다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천사가 나는 이유는 체스터턴이 이야기한 거죠. 제 얘기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난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무게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무게 두면요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무게를 두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소식을 목동들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목동들에게 첫 메시지를, 주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아니, 대세양도 있었고 성경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동들에게. 목동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목동 그러면 크리스마스 그러면 막 양을 치고 이렇게 귀엽고 막 이런 이미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동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비천한 자라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 사실은 백정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동물을, 양과 뭐 염소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걸 또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도 감당했던 것이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처도 이분들이 냄새가 나고 더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천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메시지를 접하고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십시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천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접하고 지금 찾아가죠. 그리고 아기를 보고 그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아기에 관하여.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아기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목동들을 택했어요. 저는요, 목동들은요 변두리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변두리, 한참 변두리예요. 제가 이민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요, 목동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1세, 우리 1세들 이민자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에서 정말 들어가서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변두리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동을 사용하셔서 이 거룩한 메시지, 기쁜 메시지를 사용하신다면 저는요, 이민교회 1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받기를 원해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기쁨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이중섭 화가, 한국의 이중섭 화가 아시죠, 여러분? 뭐 황소 같은 걸 그래서 유명한. 근데 그분이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이분이 1916년생입니다. 그리고 40살에 195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16년에서 1956년, 그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사신 분이잖아요. 천재성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너무 가난한데 친구가 아픈 거예요. 친구에게 병문안을 가고 싶은데 친구가 저는 복숭아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가 늦게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 아, 내가 일찍 오고 싶었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오지는 못했다고. 근데 하나 그려왔다고. 그러면서 그 그림을 이렇게 주더래요. 여러분, 그 친구가 뭐 이런 걸 선물 갖고 왔어? 이럴 친구가 있겠어요? 너무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물이 가장 고귀한 선물이었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예수님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기쁨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보십시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메시아의 찾아오심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오해를 낳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세요.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은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세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한 1년 반 전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복음서를 이렇게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쭉 진행하고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제 부족함으로 잘 전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 찾아왔냐면,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다 가정 가운데 있는데, 저도 가정 가운데, 성님 가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하나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요, 마음이 막 회복되고 막 익사문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눈을 좀 찍고 보더라도요, 이런 메시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야 될 완벽한 삶을 대신 살아주신 분이세요.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주신 분, 그분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해방이 찾아온다는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에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도전이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에 집중하면요, 계속 그냥 힘든 것 같아요. 쭈라해하고 좌절하고. 근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메시지를 붙들고 그걸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결론 내리면서 오늘 구유와 마리아와 목동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일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시작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두리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기뻐요. 아,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일을 행하지 않는구나. 최고 무슨 인스튜션, 무슨 교육 기관에서 이걸 하지 않구나. 평범한 모든 사람이 발견될 수 있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를 찾아주시고 알아보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에 헌신하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버거워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